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자,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28절.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전 그 이후. 다시 한번 시작. 비전 그 이후. 자, 지난주랑 말씀 제목이 똑같아요. 금요일 우리 1번, 2번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는 지 일주일 만에 사퇴한 그 법무부 차관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잠시 드렸었는데, 오늘은 대통령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관직자 중에 공무원이죠. 공무원 중에 가장 높은 자리인 이 국무총리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낙연 현 이제 국무총리 되셨는데, 지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금 2년째 지금 잘 하고 계세요. 워낙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성품이 그냥 목사님 같은 스타일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조사를 쫙 했죠. 그랬더니 역시 예수 믿는 분이시더라고요. 이분도 그렇고. 그 위에 있던 지금 그 전 정권에 있어도 황교안, 당은 다르지만 황교안 총리, 전 총리이죠. 그분은 지금 이제 그 제1야당의 대표로 계시잖아요. 이분도 역시 뭐, 이분은 뭐 전도사 생활까지 하셨대요. 전도사 생활까지 하셔서 어쩐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무리 굉장히 점잖고 감정 조절 잘 하시고 막 이러는데,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수련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어쨌든 조절을 잘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국무총리들이 이 예수 믿는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이분도 역시 그렇게 예수 믿는 분이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국무총리는요, 국정의 2인자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국정 2인자.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고, 대통령의 명에 따라서 이 행정부를 움직이는 사람이 국무총리예요. 이 국무총리가 없으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그러니까 왜냐면 대통령이 말하면 이걸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이제 국무총리죠. 그래서 별칭이 있어요. 이게 뭐 1인지야 만인지상이라는 별칭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만인지상이라는 게 뭐냐면, 만인의 위에 있는 사람을 만인지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옛날 같으면 왕을 의미하죠. 만인의 위에 있다. 그래서 이제 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1인지하가 있잖아요. 1인지하. 1인지하는 뭐냐면 만인지상보다는 한 단계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1인 한 명이 위에 있어. 한 명이 위에 있고 만인은 밑에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한 명만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명을 잘 섬기고 만인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제 이거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그래서 1인지야 만인지상이라는 말을 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이나 대통령 같은 만인지상 아래 가장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 벼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통 이제 총리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분 연봉을 보니까 1억 5,896만 원이에요. 1억 5,860, 1억 6천만 원, 1억 6천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돈 벌고 싶으면 사업하세요. 사업가보다는 덜 버는 거예요. 사업가보다는. 그러니까 공무원 중에 가장 많이 월급 받는 분 중이세요. 공무원 중에 가장 월급을, 그래도 한 달에 뭐 천만 원 넘게 받으시니까 대단히 많죠. 대단히 많은데, 어쨌든 뭐 이 정도 받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공되는 차량은 우리나라에서 최고급 승용차인 에쿠스. 저게 이제 한 1억 정도가 되는, 1억이 넘는 그런 자동차라 그래요. 그래서 운전해주는 사무관도 붙어요. 여러분 세부에 사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렇죠? 세부에 있는 드라이버, 우리 효인이 드라이버가 운전해주는 차 타고 다니고, 국무총리급이에요. 여기는 사실은 뭐 이렇게 운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확 기사가 있다 그러면, 뭐 운전기사가 있다 그러면 확 대단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이 우리는 뭐 흔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부 사는 분들은 아주 그냥 잘 사시고 있는 거예요. 굉장하신 거예요. 자, 어쨌든 기사가, 사무관이 이제 한 명이 따라 붙습니다. 이 국무총리로서 일하는 이 공간이 따로 있는데, 서울에도 있고요. 또 세종시도에도 있어요. 그래서 세종시에는 한 2만 제곱미터 있고, 이쪽 서울에는 1만 5천 제곱미터 정도. 이 공간만 크기만 그렇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굉장히 그 땅 크기만도 그렇게 커요. 큰 땅에다가 빌딩 해놓고 빌딩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직원이 이분을 보좌하는 직원이 약 400여 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을 할 때 지시를 하면은 탁 움직여줄 사람이 한 400여 명이 또 막 움직여준다 그래요. 자, 그래서 언제든지 대통령 부재 시에는 이분이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 그리고 이전 정권에 대통령이 탄핵되는 바람에 우리 황교안 전 총리께서 이제 권한대행을 하셨죠. 권한대행을 해서 대통령 대신 그 역할을. 그래서 이 국무총리로서의 특권과 권한은 사실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 중에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관직자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한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바뀌어요. 국무총리를 세워요. 이런 걸 보는데 국무총리가 이분이 국무총리인데 오늘 보니까 없어. 또 다른 분이 되고 좀 있다 보니까 또 없어지셨어. 낙마하셨어. 그 또 없어지고 또 바뀌시고. 그래서 제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 국무총리의 평균 임기가 대통령 임기는 5년이잖아요. 근데 1년 반 만에 다 1년 5개월 만에 다 떨어져 나가요. 그 지금 이낙연 총리 성함이 맞죠? 그분 같은 경우 지금 2년 가까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길게 하시는 거예요. 평균 이상 하시는 거예요. 보통 1년 5개월이면 다. 어떤 분은 그냥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국무총리도 올라갔다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또 공격하잖아요. 서로 공격하는데 제가 이분도 청문회 하는 거 봤는데 이분도 뭐 그거 있더라고요. 위장전입.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사정이 있더라고요. 위장전입 했습니까? 막 이렇게 막 물으니까 이제 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거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뭐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게 뭐 그냥 넘어갔어요.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하시는데 아무 워낙 뭐 잘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참 그래서 인품이 훌륭하시고 이런 것 같아서 잘 하시고 계셔서 지금도 이제 그러니까 이 국무총리쯤 되려면 여러분 이게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최근에 또 지금 그 대변인 그렇죠? 청와대 대변인이 지금 뭐 어디 투기 비슷하게 뭘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또 난리가 났죠. 뉴스에 나가지고 이분이 이제 아무래도 내려갈 것 같아요. 청와대의 입이었는데 대변인이었는데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내려가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상황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아주 깨끗해야 돼요. 그냥 흠이 없어야 돼. 그래야지만 저 자리에 오래 있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오래 못 있어요.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대통령이 이제 국무총리랑 일 좀 해보려고 하면 바뀌고 또 바뀌고 야당에서 또 끌어내리고 또 야당에서 또 끌어내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요즘 청문회 제도가 생기면서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랑 일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손발이 좀 됐으면 좋겠다. 국무총리 누굴 지명을 해요. 근데 이 청문회에서 탁탁 털리는 거예요. 별의별 게 다 나와요.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그냥 별의별 게 다 나오니까 뭐 그 사람의 과거와 그 사람의 뭐 전입 신고된 거, 그 자녀들의 국적, 뭐 요즘에 무슨 또 계속 청문회 뭐 하잖아요. 장관들 청문회 하는데 이중 국적이 있는 뭐 자녀들이 있다 그러고 뭐 지금 다 탈탈 털리는 거야. 다 탈탈 털려서 명성에 온갖 흠집만 생겨 그냥. 그 사람 지금까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다 뒤집다 보니까 오히려 공격을 엄청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흠집이 많이 가고. 어떤 분들은 총리 명패도 못 받아보고 지명을 받아가지고 청문회들은 들어갔는데 청문회 가서 이분의 과거와 이분의 모든 게 다 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총리 명함도 한번 제대로 파보지 못하고요. 낙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제가 기억하는 총리 지명 후보자 중에도 우리 그분도 예수 믿는 분이신데 문창극 그 총리 지명 후보자가 있었는데 이분도 예전에 온누리교회에서 말 한번 이 간증 같은 걸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누가 편집을 해가지고 이걸 막 띄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일제시대도 경험한 거다. 제가 전체를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분 얘기는 이건 것 같아.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셨다. 이거를 얘기하고 그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잖아. 일제시대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냐. 이런 사람이 총리가 될 수 있는 명함도 못 파보셨어요. 이분. 훌륭한 분인데도 명함도 못 파보셨어요. 그래서 그냥 낙마하셨어요.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되려고 그러면 막 이게 서로 야당 여당에서 서로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렵게 박사학위까지 받고 금감원이라 그러죠. 금융감독위원회 일하시는 집사님 한 분하고 얘기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님은 제일 높은 이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라서 집사님은 제일 높아지면 어디까지 가요? 그랬더니 일단 금감원장까지가 이제 제일 높은데 더 많이는 못 가요. 그랬더니 아 국무총리까지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 국무총리까지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아 그럼 집사님은 비전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 저는 국무총리까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러시더라고.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주 아주 좋은 집사님인데 저랑 좀 가까이 지냈고 이랬던 집사님인데 뭐 어쨌든 뭐 그분이 국무총리까지 가면 좋겠죠. 아주 신실하신 분이니까. 어쩌면 공직자들에게 가장 큰 명예와 영광의 자리가 국무총리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비전을 이룰지라도 평균적으로 국무총리 자리가 1년 5개월밖에 안 돼요. 1년 5개월 때문에 비전을 이루는 게 중요해. 우리의 삶 속에 사실 비전을 이루는 거 중요하지만 그 비전과 축복과 성공과 승리를 계속 이어가길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으셨어요? 한순간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걸 근데 계속 가게 하려면 계속 하나님의 그 간증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첫 번째 주제 기억나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전 그 후에 더 엎드려라. 다시 한번 시작! 비전 그 후에 더 엎드려라. 자, 이 주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나눴는데 우리가 어떤 꿈을 이루고 어떤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어떤 큰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람에 밀려가는 구름처럼 내 눈앞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 잘 됐어 잘 됐어 그런 싹 사라져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게 되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이정은 집사님 사장님 되셨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사장님이라 그래요. 원장님이라 그래요. 소장님이라 그래요. 아우라니까 라장님. 그런데 사장님 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앉혀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리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자리를 앉혀주세요. 무얼 주시고 앉혀주시는데 자 그래서 모든 권세는 누가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욥기 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 주신 이도 누구라고요? 여호와. 거두시는 이는 또 누구세요? 그분도 여호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자, 이 성경에 이런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역대상 볼게요. 역대상 29장 12절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부와 귀와 영광과 성공과 승리가 주의 손으로부터 온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모든 게 그분께로부터 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서 어디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재주가 좀 있어요. 돈 버는 재주가 있어요. 사업의 수완이 좋아요.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건강하고 멀쩡하고 젊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암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젊은 나이에 죽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 친구는 저를 전도한 친구는 20살에 죽었어요. 20살에 천국 갔어요. 저 전도하고 천국 갔어요. 제가 그래서 두 배를 살아야 돼. 더 많이 살아야 돼. 그 친구 목까지 더 많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누가 예상하겠어요?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거는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가 머물지 않은 우리나 거기까지 간다 그래도 한순간에 그게 내 눈앞에 사라진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순간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아침의 안개와 같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저희 아들이 호주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새로 취직한 곳에서 한 2주 만에 높은 자리에 딱 앉게 된 거예요. 2주 만에 높은 자리에 딱 앉게 돼가지고 그래서 야 제가 첫 번째 하는 말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저는 그냥 번뜩 떠오르는 게 겸손해야 된다. 그 밑에 먼저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다 있는데 얘가 머리가 돼서 헤드가 됐어요. 야 겸손해야 된다. 본사에서 다 나와가지고 다 얘기하고 본사에서 얘가 무슨 얘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헤드가 됐어요. 여러분 두 주 만에. 그런데 이건 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두 주짜리가 뭘 알아요. 그 회사에 들어간 두 주짜리 직원이 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 그걸 아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거둬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여러분 날마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주제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칠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머물고 싶은 사람이 되라.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이 머물고 싶은 사람이 되라. 우리 두 번째 주제는 주님이 머물고 싶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비전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어떤 축복과 은혜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이 지금 성공의 단계로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중에 여러분이 큰 성공을 이룰 수도 있고 큰 축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비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고 겸손해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이 머물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 우리 차 한잔 마셔요, 커피 한잔 마셔요, 아니 우리 밥 한번 먹어요 이러면 보통 그런 제안을 한 사람이 밥을 사는 거죠. 그죠? 그 제안한 사람이 밥 사주는 거예요.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그럼 그거 얘기한 사람이 밥 사야 되고, 차 한잔 마십시오. 말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말했냐. 이거 중요해. 누가 차 한잔 마십시오. 그 사람이 사야 돼. 그 사람이 사야 돼. 제안한 사람 해야 돼. 자, 근데 왜 그런 제안을 해요? 그 사람이. 왜 그러자 그래요? 그 사람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싶고, 그 사람하고 밥 한번 즐겁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할 때, 나는 그 사람하고 밥 먹고 차 마실 때 돈 쓰는 게 하나도 안 아까운 거야. 내가 차값을 내고 내가 밥값을 내도 돈이 안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할 때 여러분 쓰는 돈이 안 아깝죠? 안 아까워요. 그런 사람하고. 근데 밥 먹기 싫은 사람하고 먹어봐. 근데 내가 돈을 내, 누가 돈을 낼까 서로 눈치 보다가, 저 너 왜 안 낼 생각을 안 하지? 서로 그냥 머리 싸움하고 있고 막 이래봐요.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이 별로 없어. 돈이 별로 없는데도 그 사람하고 밥 먹었을 때 내가 돈 내는 건 내가 하나도 안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뭐예요? 내가 자꾸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선물도 주고 싶고 반찬도 해다 주고 싶고 뭐 자꾸 뭐가 좀 해주고 싶은 게 이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분들은 세부 오셔가지고 너무 거리가 더럽다, 너무 덥다, 필리핀이니까 당연히 덥지, 너무 덥다 뭐 그걸 생각하면 오지 말아야 돼요. 필리핀 너무 덥다 이거 생각 오지 말아야 돼요. 저쪽 캐나다 가서 사시고 북극에 가서 러시아 가서 사시면 아주 선선한 기운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덴마크나 이런데 추운데 가서 사시면 돼요. 너무 덥다 뭐 인터넷도 느리다, 교통도 불편하다, 안전하지 않다. 후진국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 예상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기 그런데요. 그런 불평한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런 분들은 결국은 이 땅을 일찍 떠나시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다 더 이상 돈 쓰고 싶지 않고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곳에서 지내면서 아 세부는 기회의 땅이다, 하늘도 예쁘다, 구름도 예쁘다, 공기도 좋다, 사람도 친절하다, 영어도 배울 수 있다, 인건비도 싸다, 내가 뭔가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여기서 오래 살 가능성이 커요. 뭔가 좋은 게 있어야 오래 살죠. 뭔가 좋은 게 있어야. 좋은 게 없으면 오래 살기가 힘들어요. 그 예은이 왜 힘들어? 왜 엄마 보고 한번 웃고 그래? 아 목사님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 지금. 체크 다 들어가. 아 예은이가 개인 상담해야겠다.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예은이가 이거 아, 집도 좁고 엄마랑 맨날 살 부딪히고 힘들어. 좀 있으면 5월 달에 이사 가니까 좀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리면 넓은 집으로 이사 간다고 내가 정보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사실 뭔가 즐거운 게 있어요. 여기 살죠. 그 제가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가이드 해드리는 게 뭐냐면 편하게 사시라고, 좋은 집 사시라고, 돈 조금 더 쓰시라고, 차도 좋은 거 사시라고, 먹고 싶은 거 드시라고 뭐 이렇게 제가 해드려요. 왜냐하면 뭔가 좋은 게 있어야 여기 있지. 여러분 계속 힘들어 보세요. 여기서 고행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못 있어요. 거기 여기 못 있어요. 그냥 조금 돈 더 쓰세요. 쓰시고 조금 더 편하게 사세요. 가끔 놀러도 가시고 여기 뭐 필리핀 이렇게 좋은 데 있는데 저기 섬이 많고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어? 놀러도 안 가고 저도 좀 갈게요. 수련회 때 갑시다. 수련회 때 장소가 없어가지고 결국 우리가 한 2년 반 전에 갔던 바디안 골프 리조트로 가는데 제가 우리 그 예약해 주시는 분한테 얘기를 해놨더니 저는 예약할 거라고는 생각 못해. 목사님 예약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 이제는 가야 되는구나. 이제는 갑시다. 이제는 가야 돼요. 거기 풀장 앞에 있는 방들 다 예약해놨대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고 다음 주 수요일쯤에는 다음 주 수요일에 제자 훈련을 좀 못하겠 것 같아요. 다음 주 수요일 날에는 저기 거기 또 답사 가서 우리 형제들 답사 가가지고 제가 다 보고 올게요. 제가 다 보고 오고 우리 보명이제도 가서 주방을 어떻게 요리를 할 건지 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또 가시고 하면 돼요. 그냥 어차피 이제는 가게 됐어요. 예약했으니까 이제 돈 예약 이거 취소하면 우리가 돈 다 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예약했으니 가야 돼. 되게 좋아요 거기. 아주 그냥 그림이 좋습니다. 가끔 가서 그런 경치도 봐야 돼. 가서 또 스노클링하면서 물고기랑 대화도 좀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가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좀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좀 뱃살도 좀 빼놓으시고 수영복 입어야 되니까 그렇게 좀 준비를 해놓으세요. 자 어쨌든 여러분 여기 사실은 좀 긍정적이고 즐겁고 이런 게 있어야 여기가 살 수가 있어요. 여기 머물러 싶으니까 여기 재정을 쓰는 거예요. 머물고 싶으니까 여기다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땅이 정말 영적인 신가나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싶은 곳에는 여러분의 재정이 계속 투입될 거예요. 뭐 콘도도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 사업장 오픈하는 분도 있을 거고 아이들 학교도 뭐냐 여기서 그냥 잠깐 어학연수가 아니라 아예 학교 보내자 그냥 이러실 거예요. 뭔가 여기에 뭔가 좋은 게 있어야지만 그렇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머물고 싶은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고 싶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 안, 우리가 이 필리핀 세부에 머물고 싶은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 청소도 싹 하시고, 그죠? 막 좋은 것들 막 채우는 거예요. 가구도 갖다 놓고, 그죠? 좋은 차도 주차장에다 하나 탁 세워놓고, 지금 아멘 하는 사람은 좋은 차가 한 대 생길 텐데, 좋은 차도 하나 주차장에 탁 갖다 놓고, 냉장고도 아주 비싼 거 그냥 탁 그냥 양문, 네 개 문 여는 거 이런 거 해놓고, 뭐 이러면서 그냥 막 해놓는 거야. 채워놓는 거야. 살려고 하면 그런 거 해놓잖아요. 살려고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 거기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사람 안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상을 이 미간이 찌푸려질 만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머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 안에 싹 들어와 보니까 인상이 쫙 찌푸려지는 모습이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머물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계속 머물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역사도 그들을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게 될 겁니다. 20년에 걸친 성전공사, 솔로몬 궁궐공사 등의 대형건축공사가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것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자, 주님께서는 특별히 솔로몬에 의해 건축되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구별하신다고 말합니다. 말씀하고 있었어요. 자, 그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 그게 바로 성전이었어요. 자, 이 하반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내 이름이 그 위에 영원히 새겨졌으니 내 눈이 그 위에, 내 마음이 그 안에 언제나 머물 것이라. 내 마음이 그 안에 언제나 머물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말씀이죠. 솔로몬의 이 봉헌 기도에서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인간이 만든 건축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건물이, 하나님은 그 건물이 수용할 수, 그 건물이 하나님을 수용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을 거기에 다 가둘 수 없어요. 하늘과 땅에 충만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만든 작은 집에 계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정성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인생의 말년에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모았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재료들과 재정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은 약 7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됐어요. 다윗과 솔로몬 2대에 걸쳐서, 아버지와 아들 2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향한 정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얼마나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렇게 헌신한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헌신하며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억만장자에게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억만장자 친구가 있어요. 수십 조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런 엄청난 사람이 여러분 친구예요. 수십조 원은 지금 상상이 안 되시죠? 그냥 천억 원대 부자라고 해둘게요. 천억 원대 부자를 여러분 친구야. 선물할 날이 생겼어요. 그래서 뭘 선물을 줘야 되겠는데, 그분에게 뭘 선물할 수 있겠어요? 그분에게 뭘 줄 수 있겠어요? 그 LV 뭐 이런 거 가방 있잖아요. 이런 거 갖다 줘도 집에 그냥 그거 집에 일해주는 아줌마도 하나씩 줘요, 그냥. 거기서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귀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선물이 힘든 거예요. 선물이 힘들어요. 뭘 선물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수준에서 아무리 값비싼 것을 선물을 드린다 해도 그게 그 억만장자에게 조금이라도 감동이 되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조성은 집사님이 선물을 잘 하시는데 요즘은 왜 안 줘요? 선물을 잘 주세요. 선물을 가끔 목사님 이런 때 되면 꼭 주시는데 꼭 손편지 쓰세요. 정성 들여서. 저런 분이 흔치 않아요. 흔치 않아요. 저도 손편지 쓰기 싫어 다 컴퓨터로 치는데 손편 그게 정성이잖아요. 그러면 그 손편지 보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렇게 날 생각하면서 이런 거 써주시고 이러셨구나.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억만장자의 손주가 어버이날 정성껏 만들어서 가슴에 카네이션, 종이 카네이션 달아줬어요. 그 손주가 달아줬어요? 이게 돈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겠어요? 아이, 얼마 되지도 않죠. 색종이값밖에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억만장자에게는 하루 종일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손주가 해준 거라고. 하루 종일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억만장자는 그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대조되는 이야기는 양과 질의 문제예요. 물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정성의 문제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정성인 거예요. 마음이 담겼느냐예요. 거기에 정말 마음이 담겨 있느냐, 그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에 제가 이제 금요일 저녁을 이렇게 안 먹는 날이 많은데 오늘 저녁에 갑자기 딜리버리가 탁 왔어요. 오늘 굉장히 잘생긴 남자분이 하나를 딜리버리를 쫙 해주셨는데 김밥을 딜리버리 해주셨어요. 근데 그 김밥이 마약김밥이래요. 제가 오늘부터 중독이 되는 건 마약김밥을 먹었는데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 아, 이게 또 금요일날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있는 목사가 교회에 있다라는 걸 알고 우리 집사님이 그걸 탁 해가지고 그냥 또 배달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김밥 돈으로 따져볼게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얼마인지 제가 몰라요. 얼마인지 모르는데 여러분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게 제가 그분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정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얼만큼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 가진 게 뭐 얼마나 돼요? 우리가 헌신함을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은 그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마음을 드린 거예요. 결국 그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의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이걸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주님께서 그 성전에 항상 머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셨던 그 질적인 문제, 그 정성의 문제는 뭐겠어요? 자, 4절 말씀을 볼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아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신앙의 모델, 믿음의 모델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실제적으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늘 다윗을 기억하셨어요. 오히려 다윗은 성전을 본 적도 없죠. 그 아들이 짓게 되니까 본 적도 없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천막 하나 쳤어요. 그냥 자기가 천막 하나 치고 거기에 그 이 블레셋 지역이나 여기저기 떠돌던 법궤를 가져와가지고요 그 천막 안에 쑥 넣어놨어요.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법궤를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다윗은 거기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거기만 가면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만 가면은 그래도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막 그 상자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 거기만 가면 막 은혜가 있으니까 가서 그냥 울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기쁘셨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때였어요. 가장 기쁘셨을 때. 사실 솔로몬 성전이 완공됐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였어요. 성경에 여러 증거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또 아모스 9장 11절에도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인데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유다의 우시아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밤 2세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이 두 왕이 다스리던 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놀라운 번영이 일어나던 굉장히 번영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풍요 속에서 이게 지금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인데 풍요가 있잖아요. 그럼 예배가 형식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회가 안정이 되잖아요. 그럼 예배가 형식적으로 바뀌어요.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도 오셔가지고 이제 몇 년 되시면 조금 형식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면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믿음 생활 우리 집사님 강 집사님 지금 3년 됐죠. 예, 3년 됐는데 3년 되면 이제 아 목사님 설교하려 그러면 아 목사님 설교가 이제 아 목사님 이 설교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추측들이 되어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예배가 자꾸 이제 형식적으로 바뀌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집사님 처음 은혜 받으셨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가면 막 눈물이 막 지금도 그러시니까 이어가고 계시니까 참 감사한데 눈물이 막 나고 감사하고 매일매일 그 감사하고 뭐 이런 마음이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어느 순간 내가 이제 편안해져요. 예? 돈도 있고 성공도 했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편안해져요. 그러면요 형식적으로 바라요. 또 한 가지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뭐에 대한 탐욕이 생기냐면 물질에 대한 탐욕이 생겨요.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풍족한데 물질에 대한 탐욕이 또 생겨요. 희한하죠? 없을 때는 정말 하나님 먹고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물질적인 탐욕이 생겨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옵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물질적인 욕심, 이 두 가지가 같이 와요. 세속적인 욕심이 이게 와요. 자, 여로밤 2세와 또 우시아 왕 시대가 바로 그랬어요. 사람들의 형식적 얘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그것을 질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시대였어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형식적인 예배에 빠지고 또 물질적인 탐욕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고 있는 이게 뭐냐면, 나는 성전이 없었던 다윗 장막 시절이 좋았다. 그때가 그리웠다. 그때가 그립다. 언젠가 다윗의 장막을 수리해서 일으킬, 그 다윗의 장막을 수리해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이게 얼마나 보잘것 없습니까? 솔로몬 성전에 금 10만 달란트가 쓰여졌어요. 어마어마한 수천 톤의 금이 쓰여진 정말 엄청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짓겠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 그거 찢어지고 허물어진 거 다시 일으켜가지고 기워가지고 수리해가지고 그거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런 예배자들,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는 그 순수한 예배자들을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게 하실, 할 것이다. 이게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다윗의 장막에 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다윗의 장막 시절을 그리워하시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어요. 마음을 바르게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어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행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다윗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딱 맞으니까 주님은 그를 통해서 모든 뜻을 다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 직원 중에 누구 마음에, 사장님 마음에 딱 맞는 직원이 있다. 여러분 마음에 딱 맞는 직원이 있다. 야, 그 사람에게는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이 한국 분들 얼마나 인심이 좋아요. 필리핀 분들 어려우니까 이 한국 분들이 인심이 좋아서 와, 그렇게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 있으면 다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착한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정 문화가 있어가지고 마음만 딱 맞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뜻을 다 이루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맞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가난하든 못 배웠든 건강이 약하든 병이 있든 과거가 있든 상처가 있든 부족하든 연약하든 실수가 많든 죄가 많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맞고 주님께서 항상 머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된다면 주님은 우리를 향한 은혜를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쓰고 싶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일하고 싶으세요. 이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성전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 살고 부정적인 마음과 불신앙적인 말들과 생각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와 탐욕과 정욕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성전이 우리 안에 머물고 싶으시겠어요? 그 안에 머물고 싶으시겠어요? 성전이 성전답지 않고 성전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가득하고 냄새나고 인상이 찌푸려질 정도로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머물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뭐 일반적인 얘기인데 제가 교회 성도들이 오실 때 말씀도 열심히 준비하고 또 예배도 열심히 준비하지만 그 외에 또 제가 준비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게 왜? 항상 매일매일 우리 직원한테도 얘기해놓고 매일매일 준비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오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감. 그죠? 오감이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이 감각기관이 있잖아요. 뭐 있어요? 몰라요? 어? 미감. 그러니까 일단은 교회 들어오면은 이제 교회 딱 들어오면 시각이 일단은 있잖아요. 그럼 교회 들어왔을 때 시각, 여러분 비즈니스에도 적용하세요. 이거는 이게 만족이 되면, 여러분 비즈니스 이런 게 만족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아우라 문 딱 열고 들어가는데 예뻐야 돼. 와, 난장판이야. 그러면 손님들이 벌써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들어왔을 때 시각적으로 일단은 좀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고 예쁘고 이래야 좋아요. 그래서 이 시각적인 게 만족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어? 후각도 있죠. 여러분 여기 지금 향기, 이거 우리 어떤 분이 헌신해 주셔서 저쪽에도 향기, 그 로비에도 향기, 요즘에는 화장실에도 향기, 모르죠? 은은하게 나요. 그게 섞여 있지만 다른 나쁜 냄새랑 섞여 있지만 은은하게 나요. 향기가 나요. 왜 후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꾸 제가 신경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신경 쓰면 안 돼.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미화 담당 누구예요? 미화 환경 미화 담당이 신경 쓰셔서 알아서 사다 놓고 이러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컨셉을 우리가 지금 가고 후각. 그다음 또 뭐 있어요? 청각 있겠죠. 청각. 교회 딱 들어오면 찬양이 착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 찬양이 9시부터 6시까지 찬양이 쭉 나와서 직원이 이제 끄고 가거든요. 그 찬양 나오니까 이제 청각도 좋아야 되죠. 그죠? 청각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미각. 아, 우리 교회는 예배 끝나고 무료로 밥을 드려요. 먹을 게 있어요. 평일날 오면 커피 마실 수 있어요. 오렌지티 뭐 이런 거 뭐, 오렌지는 아니구나. 뭐지? 레몬티 뭐 이런 거 마실 수 있어요. 아, 미각도 좋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촉각 있죠? 딱 만졌는데 먼지가 가득하다 그러면, 뭐, 촉각이야. 서로 이제 뭐, 스킨십도 하고, 그죠? 이렇게 뭐, 이렇게 먼지도 안 쌓이고, 뭐 이러면 되겠죠. 여러분, 이런 오감만이라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비즈니스 가운데 이게 만족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오는 고객들이 좋은 거예요. 좋죠? 뭔가 만족이 되죠? 그리고 거기 자꾸 머물고 싶죠? 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신경을 엄청 쓰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쪽 한쪽 구석에서는 이것도 우리 교회 내에 이렇게 준비해서 그래서 교회 들어오는 분들이 아 교회 예쁘다 뭐 아, 교회 주보 보고 아주 예쁘다 교회 뭐 포스터 보고 예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제가 신경을 조금 쓰거든요 거기를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중요해요 자 여러분 어딘가에 들어갔을 때 인상이 찌그러지거나 이러면은 아 거기 이제 그것 때문에 안 가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된 우리 몸에 오시는데 냄새나고 인상이 찌푸려질 정도로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계속 머물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주님을 자극하는 것들, 주님의 미간을 찌푸려뜨릴 만한 것들,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걷어내야 되는데 이거 안 걷어내면요, 주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지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책자가 있어요.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요. 전 세계적으로 1천만 부가 팔렸고 한국에서도 1981년에 출판했는데 5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이 책을 읽었는데 뭐 너무 좋아서 한 두세 번 읽었던 것 같아요. 믿음 생활에 많은 도전과 도움을 주었던 책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주인공의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주인공은 예수님께 서재와 주방과 거실과 작업실, 벽장, 오락실 등등을 게임실 이런 데를 다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이내 그런 공간들을 보여드리다가 아차 싶은 거예요. 왜 아차 싶었냐면 예수님께서 그 공간에 함께 계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움으로 몰려왔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막 서재에 갔더니 이상한 것들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인상이 찌푸러질 만한 물건들이 막 놓여 있고 지저분한 것들이 있고 뭐 주방으로 갔더니 막 그런 거 탐욕의 것들이 막 있고 막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면서 이 주인공이 막 부끄러웠던 거예요.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맞춰져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린 후 나는 그분께 내 마음의 집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지저분한 서재를 깨끗이 치워주셨어요. 그분이 내 마음에 지저분한 서재를 깨끗하게 치워주셨어요. 그 다음에 욕구로 채우기에 급급했던 주방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거실은 그리스도와의 대화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작업실에는 그분의 손길이 드러나게 되었고 오락실에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참 행복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나는 집 문서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날 그분은 내 삶을 받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영원토록 나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머물고 싶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놀란 일들이 시작이 될 거예요. 이제 우리 자신의 자아와 욕심들과 죄들과 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요. 우리 안에 오직 주님만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머물고 싶은 사람이 되어서 주의 뜻이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맺을게요. 오늘 말씀 지난주와 이어서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전 그 후에 더업드려라. 주님이 머물고 싶은 사람이 되라. 여러분, 비전 그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더업드려야 돼요. 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머물고 싶은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계속 갑니다.